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7장 7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예브론과 갈미니와 고핫과 야빈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람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리브나와 시므온이요.
고핫의 아들들의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나훌과 부시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벨과 시드리오
우시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아론은 아므미나다베라의 낙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다바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바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브리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을 너는 애굽과 바로에게 아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여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본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인적을 애굽 땅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의 말을 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잘 이름되지 않는 족보들을 좀 읽어가면서 오늘 살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또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출애굽으로부터 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내용은 오늘 읽은 내용은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두 번째 그 딜을 하고 세 번째 이제 막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또 이 온갖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직전. 그래서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가 장성하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인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산파 가면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애는 살리고 그런 명을 받은 겁니다.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는 태어나고 보니까 뭐 했다는요? 아름다웠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세의 아름다움은 창조적인 아름다움의 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심히 좋았고 보았고 아름다웠다는 얘기예요. 이 모세의 탄생 자체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려는 의도와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출생면에서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창조의 토부였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억압은 창조의 왜곡이라 할 수 있어요. 아름답고 선이고 보기 좋았고 또 그랬는데 이것이 애굽의 바로의 정책 속에서는 뭘로 드러나요? 악으로 드러나니까 이것이 창조의 왜곡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회복시키는 인물이 누구다? 모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그 인물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초기 애굽 방식으로 이를 회복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민족을 돌아보고 민족에 대한 궁일한 마음을 갖고 시도하는 동기는 좋았으나 그 방법이 당시 엘리트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후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택하고 그 후 40년간 미디안에 지면서 왕자의 자아에서 이 나그네의 자아로 변화되어 갑니다. 왕궁의 중심부에서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광야의 목자로서 변한 그런 모세의 모습.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신의 존재를 반추하듯이 게르솜이라 이름하고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그네다. 나그네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서 자신이 굉장히 자아의 정체성이 변한 것, 그 변화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그랬을 때 자신이 이제 왕궁의 중심부의 왕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광야의 목자로서 나그네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아가 강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아가 붕괴됐을 때 비로소 그때 찾아와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부르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으셨고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돌아봐서 심방하기로 결심하고 그 조력자로서 누구를 불렀던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선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떨기나무 불꽃에 타지 않는 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그것을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그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이런저런 이런 다섯 번에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이적을 보이시고 모세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러시고 이제 모세가 반행할 때는 그 모세의 손에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를 시키는 사건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말씀,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줄 텐데 땅도 주고 민족도 주고 또 하나님의 주권인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이미 출애굽 430년 애굽 종살이부터 민족이 형성됐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것이 함께함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바로 언약 성취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 성취시키는 헌신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 숙소에서 모세를 습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모세 아내는 게르솜의 이 할례 표피를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어서 모세를 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 25절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매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말하고 있어요. 막 죽이려는 참입니다. 그때 모세는 외치죠. 그것 때문에 그래 그거 막 할례 그 얘기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모세의 아내는 할례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부담을 안고 할례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언약에 대한 순종의 삶을 드러낼 때 구원이 나타나는데 이 할례 사건 이것은 바로 이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습격 사건으로 모세를 죽이려 했을 때 이 사건은 장차에 있을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과 관련된 지향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이 앞으로 전개될 문설주 자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을 얻고 유월절을 체험한 후에 출애굽 사건들을 암시해주는 선지자적인 그런 행동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5장 1절부터 어제 7장 13절까지 그 내용 속에서 오늘 모세가 바로 사이에 두 번의 협상을 하죠. 우리 이미 한 번의 협상을 살펴본 바였고 이 두 번의 협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 하는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군 줄 안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묶어서 우리 같이 나눌 텐데 왜냐하면 반복되는 이야기고 반복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열 가지 재앙은 다르지만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또 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 재앙을 통해 드러나는 목적이 뭐냐? 왜 내가 바로 누구다고? 여호와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는 신들 그들이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그건 신이 아니야. 내가 참 하나님 여호와고 내가 참 신이라는 영적인 신들의 전쟁의 모습이 열 가지 재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협상에 관련된 내용이 1장,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살폈는데 이 협상의 결렬 이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고된 곤욕을 시킵니다. 출애굽 5장 9절에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했다. 그전에는 집도 주면서 벽돌을 굽게 했는데 집은 너희들이 알아서 구하고 대신에 그 하루의 수량만큼은 어김없이 더 해내야 된다 해서 더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이렇게 학대가 가중되니까 이것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괜히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우리가 일이 더 노역이 고대졌다. 백성들이 눈을 쳐다볼 때 아주 그냥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출애굽 5장 21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시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했다 말합니다. 이게 모세의 일로 노역의 정도가 심해지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는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5장은 이렇게 모세의 탄원의 기도로 끝나고 6장 1절에 8절 말씀 두 주 전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위로해 주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약속하고 확인해 주시고 또 그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확신과 위로를 모세에게 6장 1절에 8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일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을 만큼 내가 네 가지 근거를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 응답에 대한 위로로서 말씀해 주는 것이 6장 3,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먼저 이루어 확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근거가 하나님이 단호하게 결심했는데 6절에 8절 말씀이 하나님이 그 결심이 드러나 보겠어요. 내가 어디서 애굽에서 빼내고 내가 어디서 애굽에서 건지고 내가 구속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주어 그 땅에 기업을 삼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거기 보여주는 것을 결심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모세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7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내가 알지라. 그러니까 풀어 말하면 내 이름 자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자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지만 거기 6장 9절에 백성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모세이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10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7장 7절까지는 한 단락에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한 단락 매듭을 짓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가? 그들이 어떻게 바로에게 말하게 되었는가? 그때 그들의 나이가 어떠했는가? 이렇게 한 문장을 정리해놓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부터 쭉 족보에 대해 읽고 그리고 또 모세는 말하죠. 아이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나 바로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할 때 7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고 또 아론을 통해서 그 대언자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부터 7장 7절에 이르기는 내용은 그냥 연구로 시작하면 한 막이 내리고 다시 2막이 시작하는 그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14절부터 27절까지 족보의 기록과 마무리 설명을 통해서 한 단락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런 의미로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한 단락의 마무리 짓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도 트로트, 10가지 족보가 나왔었죠. 족보가 등장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새로운 사실이 전개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거 볼 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막이 시작되는데 자 1막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세우고 그 뜻을 증거하는 서막을 열었다면 이제 2막은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시작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장 8절 이하의 내용은 심판이 주제가 되는 이제 2막의 서막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구원과 목표가 무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것은 두 번째 보냄이죠.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서 자기의 뜻을 알렸으나 바로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5장 2절에 이미 살핀 대로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 1차 거절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보내오 계세요. 그것이 6장 11절 말씀이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게 하라. 모세가 대답하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않거든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아론과 함께 가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그 명을 다시금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취적 관점에서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내니가 누구인가를 언급하는 것이 바로 14절 족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누군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에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14절부터 25절까지 족보 속에서 레위가 등장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언급하기 위함이고 레위의 형들이 등장하는 것은 레위의 포커스를 두려고 그 이름을 언급시킨 겁니다.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많이 나오고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잘 정리할 테니까 따라오시면 이해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조상을 따라 집안의 어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큰 집부터 말하고 있어요. 가장 큰 집, 야곱의 아들들의 가장 큰 장자가 누구죠? 르벤이죠. 그래서 르벤을 얘기합니다. 근데 장자의 목을 잃었지만 명목상 장자였기 때문에 르벤을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죠? 시므온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들 얘기해요.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레위 다음에 유다가 나와야 되는데 유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면서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겠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게르손, 고압, 므라리. 레위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순서에 따라서 게르손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리고 17절에는 고압의 아들들, 그리고 18절, 그리고 19절은 므라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게르손의 아들들은 님니와 시므이, 고압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헤브론과 우시엘, 그리고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가 거기 이름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나오냐? 이제 고압의 후손만 따로 언급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볼 때 게르손과 므라리는 이제 누구예요? 한 다리 건너서 포커스에 어긋나고 고압 자손 아들들 중심으로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범위가 점점 좁혀지죠. 그래서 고압의 아들들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므라리와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므람이 요게베대 아므람의 고문대에 레위의 딸 취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그것이 20절이죠. 이 근거가 민수기 26장 5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에서는 근친 간의 결혼을 엄격하게 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얘기죠. 그런데 근친 결혼이 본 이 민수기에서 가능했던 이야기는 그 결혼이 모세 율법 제정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작은 아버지 격인 이스라엘 그 아들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빠지고 우시의 아들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가 나오고 있고 22절 헤브론에 빠진 것은 아마 그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안 적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아론과 고라의 후손들이 또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데 아론의 후손으로 누가 있냐? 거기 23절이니까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아의 아들로는 24절에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삼이 나옵니다. 끝으로 아론의 아들인 엘라스의 아들 누가 나와요? 비느하스가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리해 주는데 이들이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집안의 어른이 되었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자락인 비느하스 같은 손주까지 이렇게 이름을 언급되는 것은 그 지파에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가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 당대 함께 살았던 주요 집안의 어른들이다 이렇게 명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족보가 결코 열두 지파의 어른들에 대한 족보가 아니에요. 열두 명의 족보가 쭉 얘기해주는 열두 지파의 어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장자인 르벤 그리고 차자인 시므온 그리고 3인자의 세 번째 아들인 레위의 순서들을 쓰고 있어요. 사남인 유다가 기록될 때인데 유다는 빼버렸어요. 왜? 언급하는 것을 누이까지 언급하려고 레위를 언급하려고 레위 자손에서 그친 것입니다. 이게 레위에 이르러 그 레위 자손들의 족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거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중심은 누구요? 아론이라는 인물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중심선을 보면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중심이에요? 모세가 중심이에요? 아론이 중심이에요? 아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론이 모세보다 그 이름이 앞서 있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주신 것은 아론과 관계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족보를 언급하는 이유를 26절, 27절에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여기서 군대대로 말하고 있죠. 이 조직 체계 그리고 전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묶여있지만 더 이상 그들은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훈련시켜서,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대로서 하나님 끄집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7장 4절에서는 거기 그렇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핍박받는 약소 노예 민족이 아니라 목적지 없이 유랑을 떠드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런 전쟁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할 힘 있는 그런 민족으로서 훈련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26절, 27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표기를 달리하고 있죠. 26절에서는 아론이 먼저 언급되고 있고 27절에는 또 모세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족보상 아론이 모세보다 형임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후자는 직임상 모세가 아론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을 받아 바로에게 말하기를 위해서 이 족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물론 누구라고요? 모세와 아론의 포커스를 두고 이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족보의 강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모세와 아론에게 있겠죠. 그렇지만 모세보다 누구에게도 아론에게도 강조가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세는 그에게 나이 40에 가까운 두 아들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광야에서 난 그 게르손. 근데 여기서는 모세 속에는 아들의 이름이 등장이 안 되네. 안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 아론은 내 아들뿐 아니라 누구까지 손주인 그 비느하스까지 언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비느하스까지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은 참 우리가 특이한 점으로 우리가 손꼽아 봐야 돼요.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이미 성취적 관점에서 이 글을 쓰면서 비느하스 위치까지 이미 생각하고 쓴 겁니다. 자, 그럼 비느하스가 누구냐? 이 비느하스에 대한 언급은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있어요. 아론의 손자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을 때 그 종지부를 하나님의 진노를 종지부를 끊게 한 것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 신실하게 절함으로 바알보울에게 보속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으로 죽어갑니다. 근데 그 텐트 안에서 음행하고 있던 남녀를 비느하스가 보고서 창으로 배를 깨뜨려서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씀했느냐? 거기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서 나를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지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질투함을 말미암아서 비느하스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높이 사주고 있고 그 결과로 그의 후손에 영원한 시장 직분을 세워주겠다 말씀해 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벌써 어디요? 이 아론의 족보에 아론의 시장 직분의 영원한 족보로 비니하스까지의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로 인해서 고핫,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리고 영원한 지사의 직분의 약속까지 시장 계통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가 주인공이고 아론은 조역 정도로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 족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모세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아론과 그 후손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 구원의 의미와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모세가 출애굽 이후로 구원의 주인공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구원은 어디까지 완성될 것인가? 아론의 후손으로서 시장들에게 완성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의 시작 자체가 누구 집합부터 시작돼요? 레위 집합부터 언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구원자가 태어나고 생명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레위 지파의 봉사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언약의 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을 통한 애굽에서의 구원은 아론에게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있는 제사장 안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출애굽기는 그들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 레위 후손들과 제사장들이 그 영광을 봉사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의미가 한층 한층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기록은 장차 전개될 구원의 전 의미를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한 모세처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또 이 세상의 신이자 공중권세자인 자요 죄의 사망의 통치자인 마귀의 손에서 영원히 건져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자유, 생명의 통치 아래 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절을 쳐 누가 되죠? 영원한 지장이 되십니다. 곧 자기 안에서 아론의 중보력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중보자시요 그지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통치자로서 왕이요 중보자요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 지어져가는 것이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그 은혜 아래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와 온유함과 평강, 담대함과 확신, 감사와 기쁨으로 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는 위로와 기쁨,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얻어지는 그런 감사, 찬양, 감격, 형제들과 교제, 즐거움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부여주고 받는 은혜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성취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것들 마치 이스라엘이 아론 아래 모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바로 이런 풍성한 구원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표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사망 권세 잡은 자 아래 소리를 건져내십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목표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족보는 어떻게 보면 다 인간들의 족보죠. 깨어지고 온전하지는 못한 인간의 족보입니다. 모세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는 입이 부족하고 기준 미달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인물을 모세에게 붙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마치면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 7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바로에게 모세는 뭐가 되게 해주겠다? 바울에게 있어 모세는 뭐가 되게 해주겠다?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 1절 말씀이죠. 자, 모세가 바울에게는 신같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I have made you like God to Pharaoh 이렇게 써 있죠.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I have made you God to Pharaoh. 신처럼 될 것이 아니라 신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이 되게. 그냥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다. 모세는 말에도 둔하고 말이 뻣뻣하고 뭐 그런 변명은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적 존재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모세 바로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는 스스로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왕이에요. 고대 이집트 이 종교적 신과는 그 통치자 바로는 신의 아들로 여기는 겁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바로가 누구라고요?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는 신이 아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열 가지 재앙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말씀도 할 겁니다만, 노예된 이스라엘 목자와 주권자, 나 여호와다. 이제 내게 바울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줄 건데 너는 짐승들, 피조물들을 명할 수 있고 재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위를 주겠다. 심지어 죽음과 생명까지도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하나님처럼 할 것이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에 대한 모세의 우월성을 한마디로 함축시킨 말이죠. 비록 땅에서 바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른다지만 하늘에 속한 권세를 소유한 모세는 오히려 그에게 신 같은 존재로 되어서 바로를 가볍게 압도하고 호령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일 배후에는 모세를 힘있고 강하게 하고 모세를 그 어떤 권위보다 탁월하게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재해 있으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였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바로에게 뭐 신이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모세는 더 이상 바로 앞에서 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또 다른 사실을 거기 언급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모세의 선지자가 된 아론. 이제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 대변인이라 말씀하시죠. 이 대언자는 선지자와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에 모세도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고대 왕궁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신이 백성들 앞에 직접 나가서 막 얘기합니까? 바로가 신의 아들이고 신이라면은 백성들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누굴 통해 얘기해요? 대리인한테 속닥속닥 얘기하면 대리인은 바로가 말하대 하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도 하나님도 모세가 바로 앞에 신처럼 되었으니까 누구를 세워서 대변인인 아론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자를 붙여드리면서도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붙인 선자를 아론을 합당하고 적합한 인물로서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끌고 가신지 엿볼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볼 수 있어요. 점점 가면서 재앙을 만나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표징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면 다 한 가지 목적과 의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목적과 의도를 좀 더 구체하게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또 본문에 등장했으니까 5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누구를 누구로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까지 바로의 말을 강박시키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와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드러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애굽 사람들 하여금 모두가 다 누구 하나님이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 한 번에 하실 수 있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 뭐 단계를 붙었습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멸하고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은 노대가정만 다 구원해냈잖아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애굽 사람의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모세와 아론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해서 애굽과 주변 민족과 바로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 민족들, 그러니까 이 애굽에도 잡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당시에 잡족들도 같이 나왔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열 가지의 그러한 신들을 깨부시고 당당하게 승리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 우리도 그 하나님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이 무수한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따라오는 그런 이방 백성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낸 하나님의 선교.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뭐 하신다?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뭘 준비시켜요?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셨다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성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고 자기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없으신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켜요. 그런 면에 볼 때 우리가 한 번 더 넘겨주겠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일곱 가지 실체가 보여지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결과적으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기에 순종하기까지가 그게 가장 신기한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관계를 갖고 불러서 초청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고 관계를 맺고 거기에 초청하세요. 모세는 보대로 그랬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연단을 통해서 또 자아 정체성이 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무조건 목 잡아다가 깨워갖고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고 단련시켜서 그를 합당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가 갈등이 되죠? 하나님이 설득할 때까지 그 설득당할 때까지 믿음의 갈등을 겪죠. 그리고 그 갈등 이후에 어떡하죠?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조정 속에서 그 결과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을 그렇게 다뤄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종종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어떻게요?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듯이 마치 마가를 준비시켜서 베드로에게 붙여주듯이 디모데와 디도를 바울에게 붙여주듯이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응답된다고 해서 사람의 계산과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어떤 방면에 훈련시키실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어디선가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그걸 살폈죠. 베드로를 신방에서 고넬료 가정에 보내기 전까지 하나님은 누구한테 일하여? 베드로한테 일하고 하나님도 고넬료한테 일하고, 그렇죠?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줄 때 동일하게 아론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불러내서 모세에게 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편에서 저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토대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일로 내가 잘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세의 나이 40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80대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그네의 정체성, 그 자리에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주권, 그 신뢰,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뢰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밖에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내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만 이용하는 수단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맡기신 일을 찾아가고 있는가? 오늘 선배님께서 우리는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과 보내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키신다. 구별시킨다는 의미 속에서 어떤 의미였다 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무를 부여해주고 직임을 준다는 의미가 구별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 속에서 구별된 그런 임무를 갖고 부여된 임무를 갖고 우리는 그 삶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나 자신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함께 그 사역할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는 합당한 자로서 내가 서가고 있는가 우리도 스스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의도와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 속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